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루 감염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증가하고 또 시신을 처리를 못할 만큼 지금 계속 사망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하는데 국제사회는 더욱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도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로 지금 이게 확산 다시 한번 또다시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 계시고 또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이때에 가장 사랑의 복음 자리가 되어주어야 할 가정과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장 사랑의 복음 자리가 되어서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위로의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가정 경제는 더더욱 위축되고 또 가족 식구들 간의 그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지고 있고 또 부부 간의 그 갈등은 더 심화되어서 이혼하는 가정이 안타깝게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방치된 어린아이들, 자녀들 정말 내몰리고 있는 자녀들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과 폭력이 늘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거기에 가장 약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학대와 그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정말 여기저기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듬어야 할 이 가족 식구들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제각각 자신들도 지켜내기 힘들고 제각각 자신들도 많이 지쳐 있다 보니 누군가를 곁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돌아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양정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천국 가정 이루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혹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할지라도 또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것하고는 연연하지 말고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 보듬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첫 시간으로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시 말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모인 공간, 그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로 인해 맺어진 관계인 그 가족 식구들이 사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나 어떤 생각을 갖냐면 특히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 자녀는 내가 잘한다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정말 잘할까요? 부모가 내 자식들을 잘할까요? 수십 년 동안 또는 평생을 같은 공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가족들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묻고 싶은 거죠.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혹 가깝고도 먼 관계 아닙니까? 가깝고도 먼 관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어떤 고민, 어떤 계획,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까? 내가 안다고는 생각했는데 정말 알고 계십니까? 내가 추측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대략 짐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 식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 답답함, 계획, 꿈과 비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냐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정은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들의 꿈을 담은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들의 꿈을 담은 정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여러분 꿈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너의 꿈이 무엇이니?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너의 계획이 무엇이니? 라고 진지하게 함께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아니 낯간지럽게 뭘 그런 걸 물어. 예? 뭐 자녀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뭐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뭐 굳이 그걸 뭘 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꿈을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빠 아빠 내 꿈은 이거 이거야 그러면 대개의 부모들은 반응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시를 합니다. 네가 야 그렇게 황당한 꿈 갖지 마.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 차려 공부나 제대로 해. 자 그러면 자녀들이 괜히 말했어. 내가 다시는 말 하나 봐라. 입을 닫습니다.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내 자녀들은 집에 와서는 다 말이 없어. 대화를 안 해. 우리 집이 절간 같아.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집에 와서 입을 닫을까요? 왜 부모와 대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대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분위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핀잔 줍니다. 아주 책망을 하죠. 꾸짖죠. 네 정신 차려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아주 책망을 하지요. 또 자녀들도 역시 꿈을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언제든 서슴없이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꿈을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요셉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가정은 결코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5절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사실 평소에도 형제들은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도 미워했는데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8절 중간 내려보세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를 더욱 미워했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꿈을 듣더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그 형제들이 반응이 뭐냐면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겠냐? 내가 왕이 되겠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의 꿈을 가볍게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반응이요.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아버지가요, 꾸짖어요. 호통을 칩니다. 아버지가 너 앞에 가서 절하겠느냐? 네 형제들이 너 앞에 가서 절하겠느냐? 하고 호통을 쳐요. 요셉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괜히 말했어. 그냥 가만히 있을걸. 괜히 말했어.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가족 식구들 앞에서 자기의 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앞에서 누가 무슨 용기를 갖고 이런 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가정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정입니다.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꾸짖고 호통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언제든 말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언제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꾸로요, 부모님은 꿈이 없습니까? 부모님은 꿈과 비전이 없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꿈과 비전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물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 뭐 그 연세에 무슨 꿈이야. 그냥 다 적고 살아가는 거지. 다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가족 식구들 둘러앉게 해서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꿈이 뭐야? 지금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반응이 잘해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꾸짖지 마세요. 야, 당신 지금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바보 뭉쳐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핀잔하지 마세요. 듣고, 야, 너가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야,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 줄게, 응원해 줄게, 지지해 줄게, 도와줄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며 기도해줄 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거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이미 가족 식구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고 가족 식구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줄 때 여러분 이미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 그 꿈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 식구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분위기만 된다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미국의 명문가인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명문가를 이룬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문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세워서 가족 식구들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가족 단톡방을 해서 문자를 감사의 문자를 매일 아침마다 보내도록 했답니다. 예. 매일 아침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문자를 계속 그 가족 카톡방에 계속 올리도록 했답니다. 서로 계속 올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입문 쪽에 문구를 써 붙이도록 했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이라는 문구를 써 붙이도록 해서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그 문구를 손을 대면서 그러면서 세 번씩 외치도록 했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 하고 나가든지 또 들어올 때도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 이렇게 외치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왜요? 하나님께 복받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에 대한 자기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긍심.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떤 걸 하냐면 세 번째는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몸의 구석구석을 만져서 그래서 손을 대면서 감사로 축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감사로 축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제 위가 튼튼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에 함께 힘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튼튼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그 육신을 붙들고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축복을 하도록 했대요. 축복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그 가족 식구들이 함께 그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명문 가문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가문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입니다.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 방치되어서 잡풀만 가득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잡풀, 가시덤불,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웃고 서로의 꿈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이 되지 않길 바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셉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가족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은요 굉장히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픔이 많은 가정입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늘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인생이었죠. 또 그 세월이 흘러서 부인을 얻게 되었는데 4명을 얻게 되었어요. 4명. 그러다 보니 바람잘날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저도 부인은 4명이나 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4명이나 있으면요 그냥 상상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감정 싸움, 미묘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 주고받는 상처들, 시기, 질투, 이 온갖 것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람잘날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6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어렵게 난산을 했는데 죽어요. 아들만 살리고 본인은 죽어요. 그러다 보니 3명의 계모와 함께 그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6살이면 아직도 엄마의 그 돌봄이 필요한 나이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엄마가 돌봐야 될 나이인데 그 어린 시절에 엄마와 생이별을 했으니 얼마나 눈칫밥 먹으며 살았겠습니까? 이 3명의 계모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마음이 안 됐겠죠. 요셉을 볼 때마다 불쌍했겠죠. 어미도 없이 크는 것이 내내 마음이 걸렸겠죠.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일을 요 요셉에게만 유독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별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좋은 옷들을 입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부모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면 편애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편애해서는 안 돼요. 이 편애가 결국은 이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무심코 아들이 너무 안 돼서 어미 없이 큰다는 것이 내내 마음이 걸려서 좀 더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랑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편애가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 되게 하는 불씨가 되었어요. 부모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둘째가 아무리 이뻐도 둘째만 사랑하지 마세요. 첫째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둘째가 아무리 이뻐도 둘째만 사랑하지 마세요. 첫째를 아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편애해서는 안 돼요. 결국 편애가 그 가정의 불행한 씨앗이 돼요. 여기 마찬가지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더구나 누이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정입니까? 그뿐만입니까? 그의 형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을 벌입니다. 빌하와. 여러분 이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뭔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말 얽히고 설키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어떤 갈등들이 그냥 가득한 정말 방법이 없는 대안이 없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확신에 차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달려와서 평소에 미움을 받았지만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미움을 받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이것이 요셉의 자기 과실을 위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보여주신 꿈입니다. 놀라운 거죠. 전혀 희망도 내일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 꿈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인 아버지조차도 그 꿈을 무시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픔과 상처가 많은 가정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 확실하면 그 가정은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 이 요셉의 가정과 같이 정말 내어놓기가 부끄럽고 내어놓기가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픈 그런 가정의 환경으로 성장한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하진 못하지만 어린 시절 외롭게 정말 요셉과 같이 외롭게 눈칫밥 먹으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만 분명하다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요셉이 자라났지만 그가 폐륜아가 되거나 그가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겼어요. 내가 이 꿈을 말하면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꿈을 주셨다. 그래서 여보시오,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온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 집안 보니까 엉망이구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가정을 전혀 문제가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요셉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 문제가 많은 가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가정과 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문제가 많은 가정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면, 그 꿈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적교회 모든 가정이 혹 문제 많은 가정일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 붙든다면, 그 꿈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그 축복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극복해 하심을 아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극복해 축복해 하심을 아는 가정. 여러분, 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고난과 기다림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은 고난과 기다림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꾼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고난도 있고요. 기다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이룬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극복해 하심을 아는 가정, 믿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말하는 요셉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미움, 시기, 질투, 책망, 호통, 핀잔, 무시함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단지 꿈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무 따라오는 것들이 무지막지한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시당함, 책망, 호통, 꾸짖음 이런 것들이 삶에 찾아온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래도 가장 지지해 주고 가장 믿음을 줘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더 가슴이 아프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그가 17살 될 때쯤에 그를 저 광야로 끌고 나가가지고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걸 둘째고 이제 저 아무도 안 보는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죠. 이 인생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팔려간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제는 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산산조각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무슨 꿈이에요? 이런 처지에 무슨 꿈이에요? 예? 지금 이방 땅에 지금 노예로 끌려왔을 뿐더러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서 지금 옥에 갇혔어요. 이제 가능성은 완전 제로예요, 제로.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겼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창세기 39장 2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고난들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가족 경영 전문가 누량도 박사가 쓴 가족 CEO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족 CEO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형편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너무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꼭 이 책을 하나쯤은 사서 책꽂이 하나 꽂아두세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꽂아두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꼭 펼쳐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은 어떤 얘기냐면 소제목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함께 꿈꾸고 함께 성공하는 행복한 우리 가족 이라고 소제목이 붙으면서 그 책의 설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수많은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구원투수 같은 책. 수많은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줄 구원투수와 같은 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마치 가정을 기업을 경영하듯이, 기업을 경영하듯이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고 기업은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서 계획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듯이 가정도 막연히 되겠지, 같이 사는 거지 뭐, 같이 살다 보면 행복한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도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가족혁신 프로젝트 5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혁신 프로젝트 5단계를 간단히 제가 잠깐 설명하면, 첫 번째는 아름다운 꿈을 그려라. 아름다운 꿈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한번 만나셔서 가족 식구들끼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큰 그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이 없어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시간만 보내면 뭐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지.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그림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큰 그림을,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행복의 열매를 원하는가, 어떠한 행복의 열매를 원하는가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목표를, 꿈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일이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들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옥한 땅을 만들라 이게요. 비옥한 땅을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해결책을 자꾸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능한 정원사가 되라 이게요. 유능한 정원사가 되라. 현재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혹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이것들을 늘 모니터링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모니터링해라. 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계속 점검하는 훈련들을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학의 기쁨을 누려라 얘기해요. 수학의 기쁨을 누려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똑같은 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고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는 가운데 하는 일과 정말 격려받고 축복받고 응원을 받고 막 하면서 하는 일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뭐냐면 극대화시켜라.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켜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격려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지받기를 원해요. 응원을 해주고 기도해주면 사람은 더 힘이 나요. 더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평소에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해결책들을 주고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정말 스스로 점검하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보다 더 극대화시키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역량을 최대한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분위기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의 일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정교회 모든 가정들이 바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가정입니다. 확신하는 가정이요. 확신하는 가정. 여러분, 요셉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는,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다가 마을 이장이나 됐으면 괜찮을까? 마을 이장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하여 붙들고 살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요. 이 확신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절하잖아요.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아니 우습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만약에 그 꿈을 버렸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중에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꿈의 성취의 가능성은 내게서 찾으면 0%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100%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꿈의 성취의 가능성, 꿈의 성취의 가능성은 내게서 찾으면 0%예요. 아니 1%도 안 돼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세요. 꿈을 이룰 만한 조건과 환경과 뒷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축복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가족 식구들이 조건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던 꿈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다시 그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다시 가정을 생각하고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주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래 가정은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가정은 삶의 버거움과 분주함으로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과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 가정이 교회와 같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가정과 같이 우리의 삶의 쉼과 안식을 제공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양정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꿈을 이야기하는 정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꿈이 없는 것, 꿈꾸지 않고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를 보아도 내 자녀를 보아도 꿈과 비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가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이 사인 주실 때 아하 하고 알아채고 붙잡는 삶이 되십시오. 세월이 흘러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며 후회하기 전에, 오늘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 생각과 방향 없이 그저 살아왔다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도록 가정을 정원을 가꾸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꿈을 이루는데 어떤 고난도 도와주심으로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꿈도 결국엔 이루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을 가족의 꿈을 담은 정원으로 만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